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실을 어떤 우리의 관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숨 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런던의 겨울 익숙한가요? 네. 런던의 겨울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름이 얼마나,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창조시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그 창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만물, 그 안에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창조와 연관돼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명령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는 같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세운 명령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계선과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 꼬드기죠.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잠깐 틈을 보일 때에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너가 하나님과 같이 네가 이제 판단이 되어서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네가 이제 기준점이 될수 있다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점으로 세운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제도적인 틀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제도적인 틀, 뭔가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죄의 끝은 하나님 없는 그 곳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 하게 되면 우리가 장미꽃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꺾여진 우리 장미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바로 그 꽃다발에 있는 장미꽃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마치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화가 나서 여러분 지옥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아직 겉으로는 우리가 멸종해 보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비슷하게 우리의 크리스찬과 비슷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좀 절제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것 같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천국은 좀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죽기 전에, 직전에 믿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할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앞에 당장 꺾여진 꽃다발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내 인생을 우리 가운데의 주인으로 설계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사실 와닿지가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을 뭐 우리가 애써 미루어 두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어른들이나 또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지금 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 근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유를 잘 모르는 채로 허망하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고민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똑같이 여러분 밀어준다. 이거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실에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호흡기와 이 병실 자체, 갑갑한 이 공간 자체가 난 너무 싫어요 라고 뛰쳐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의존하지 않고 그걸 내 식대로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깨어진 우리이지만 그러한 미련한 우리,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러한 환자와 미련 환자와 같은 그 우리를 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영원한 호흡이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뤘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뭔가를 달려가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 뭐 학교를 들어가거나 좋은 성적, 좋은 취업, 이 모든 결혼, 모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차피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영원한 숙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가장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내가 꺾여진 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있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가 이렇게 휘발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순종하고 우리의 오늘의 말씀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짐, 또 하나의 무거운 어떠한 틀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내 인생을 좀 주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야 라고 냉소 섞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오늘 1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남편들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크게 아내를 괴롭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경우에도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따복따복 용돈 드릴 거 드리고 있고 부모님이 후원해 주시는 그거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라고 그 자신감이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늘 종들과 주인들의 이야기를 애초에 그래 나는 노예제도 그 당시엔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적으로 대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이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큰 상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흐르며 자녀의 이야기 또 부부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에 한숨만 내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만 화가 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만 저는 우리의 모습, 우리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된 인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내 피부에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고 겉으로 좀 멀쩡해 보이면 관계와 내면 안에 곪아 있는 것들을 그 숙제를 애써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자극적인 모습을 내 스스로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애써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민낯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친구의 기준이 사진에 있어서 무엇인가요?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가져보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올라왔습니다. 네, 사진 어떻게 찍어야죠? 무릎을 이렇게 앉고, 그렇죠? 카메라 이렇게 듭니까? 요렇게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정면으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오른쪽에 자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찍는 거죠. 사진을 잘 찍는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 상대방의 약점을 잘 커버하고 숨겨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울타리 학교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집, 가정, 편한 공간이죠. 편하다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회사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회사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꺼내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보통 옷을 편하게 입죠. 여러분, 재택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의는 정장을 입고, 보이지 않는 곳은 추리닝이나 반바지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어떤가요? 완전히 그쵸, 언밸런스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우리의 민낯이자 가장 솔직한 모습은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 안에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복음을 아는 그 지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권이 지금처럼 인권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런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자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좀 높여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 요청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동적으로 너희가 복종하면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머리로는 알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할 수 있는 것. 나는 안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희생, 섬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섬기며 남편들이 낮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복종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그냥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이미 상처의 골이 깊어서 대화 자체도 하지 않거니와 하게 되면 또 그것들을 나를 공격한다고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의 순종도 그렇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부모님이 이렇게 막 잔소리 하시는데 그거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싹 사라지는 거죠. 모든 일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너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나는 평생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들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자녀하고 이야기하면 화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이 상대방, 이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신경 쓰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솔직히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하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종들과 주인의 관계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가족 안에 하나의 소유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관계인 거죠. 우리로 생각하면 저 멀리에 있는 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항상 대화 나누고 때로는 부딪히는 그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상사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떼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요즘 애들은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일은 참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내 밑에 부가 직원이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는 직원 입장에서 참 저 사람 권위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본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화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 주인을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상사를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할 때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스먼트, 실습의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린 예수님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나게 되는 지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17절에 한번 볼까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가 중요해요. 그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마음도 막 기도하면 막 요술램프처럼 막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잘 피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건가요? 도대체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꿈인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거 되게 낭만적이고 꿈 같은 일이네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그 학교에서 운전하는 그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헬리콥터와 같거나 아니면 경비행기는 좀 높은 고도가 아니라 낮은 고도를 이렇게 날게 되는데요. 그때는 시계 비행을 한다고 해요. 시계 비행은 볼시차,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전방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땅에 가까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죠. 그걸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 민항기처럼 많은 사람을 싣고 가고 저 위에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비행할 때에는 뭐 때로는 그리고 뭐 날이 굳거나 흐린 경우에는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해요. 계기판을 이렇게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조종사가 자기의 감각과 실제로 다른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Spatial Disorientation,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상승하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하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비행 훈련을 할 때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의존하는 연습을 계속 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각과 눈에 보이는 시각에 의존하다가 자칫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날씨가 굳거나 흐릴 경우에 더더욱 계기판과 관제탑의 교신을 더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뿌열 때 있었어요. 뿌옇게 이렇게 흐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뿌여있는 그 내 시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랑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가까운 가족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혜 중에 하나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관계를 통해서 확실한 이해는 무엇이 확실하냐면 그 뒤에 뭘 깨닫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는 이제는 내 삶에 찬양해 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가장 큰 죄인 내가 주인인 것,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세워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계속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뒤에서 후려치는 것처럼, 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나, 우리를 정죄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기판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조종사처럼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 삶으로 내가 주도해서 내 한계를 느끼는 그 안에서의 그 뚫지 못하는 내 관점, 넘지 못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고 복종하는 거 정말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한치도 오차가 없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점점 신뢰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관계가 다 산산조각나고 남들의 가정과 비교해보면 참 볼품 없고 숨기고 싶은 그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귀한 재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설교 때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져 있는 예수를 계속 인식하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저 멀리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구원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그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부부의 상황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it fitting in the Lord. 내가 가까운 관계에서 내 질서를 인정할 수 없어. 내 식대로의 그 관계를 계속 고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이미 깬 질서, 그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랑하는 방식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끝까지 그분이 낮추셨다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눈앞에 거울로 두실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또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이거는 42장은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기뻐함은 사실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완벽하게 의화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지금 내 삶은 산산조각 나서 깨지고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면 3장 22절이면 오늘 읽었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경외하고 배워가는 시간은 내 눈가림으로 하면서 내 속에 내가 커서 내 모습 가운데 성실함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죠. 상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3장 25절과 4장 1절을 볼까요? 그럼 부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의 보응을, 그러면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막 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보응을 반드시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의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인식하고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깨어진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걷고 나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요, 이 계기판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알매도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가 유식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답답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오늘 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주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기도가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신뢰하는 시간인데요, 때로는 내 속에서 기도할 때 한숨만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앙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소극적인 창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이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조차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면 또 상대방이 비난할 것을, 고통스러운 피드백이 여러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염려보다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상황,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봉독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명령 자체가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어린이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전화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여러분 스승의 날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관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장 가까운 곳,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의 결핍,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은, 여러분 솔직한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 되는 시간,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을 대해서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렇게 이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론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계속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식으로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또 지우고 또 내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다시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는 남은 한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